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문장 시작하는 첫 문장이요. 그 다 외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첫 문장부터가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에 관한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만요. 그다음 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졌던 1세기에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예수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이런 복음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원래 어부입니다.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랐고 성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좀 까칠까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도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저놈들 하늘에서 불 확 떨어져서 죽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다음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런 성경을 쓴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 보니까 자기 어머님 혼자 계신데 어머님을 맡길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을 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요한은 살아남아서 교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던 흔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큰 사건에는 이 요한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데리고 갔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 안 데려가고 세 명 데려갈 때 이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밀착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 밀착해서 본 사람인데도 요한 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 빼먹은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한 이런 거 없어요. 또 무슨 큰 기적 일으킨 거 그런 것들 요한복음에 없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요한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대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밑도 끝도 아래 위도 아무것도 없음. 말씀이 뭔지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헬라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금 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든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든지, 이건 모르지만, 로고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학문하는 그 헬라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대충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은요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예, 창조하셨다고. 혹시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분 계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때 태초는 천지가 만들어질 때, 우주가 만들어질 때 태초입니다. 근데 여기에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이 태초는 영원을 얘기합니다. 영원전. 시작이 없는, 그 우리 머리로는 컴퓨터로는 상상을 해낼 수 없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1장 1절은 참 어떻게 설명을 하거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1장 1절하고 1장 14절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한 앞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하고 1장 14절하고. 우리 조금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14절에 가면 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건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아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누군지 압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은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 우리 예수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 몸을 입은 그분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어느 예수님께서 응애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때 예수님이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다가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되어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아까 제일 가까이서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가시는 곳과 여러 가지들을 다 보니까 이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예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거 알아요? 제가 그러는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성도님들 이거 알아요? 이제 이거 지금 설명하는데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거 알아요? 모든 종교가 어느 사회든지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 사회와 하나가 돼가지고요. 어떨 때는 사회를 받쳐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회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회의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에 처음 생기고 나서 사회를 지탱해주고 사회를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들 이상하다고. 새로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저 사이비 같은 저 종교는 유대 종교도 아니고 새로 종긴 희한한 저것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왜 핍박했습니까? 등장하면서부터 자기가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리고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준 예수라는 그 존재를 신앙의 센터에 딱 놓고는 다른 모든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는 우상이라 그러면서 없애버리고 막 싸우고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희한하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등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종교를 보면서 저 종교 도는 사람들이다.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건 없애야 되는 종교다. 그래서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어마어마한 탄압을 합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 종교라는 것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적당히 갇혀 이렇게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우리는 희한하고 신기한 그런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그 당시에 말씀이라는 그 아주 상류층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이면 다 그 로고스라는 것을 말하는 그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와 다르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아주 막연한 로고스예요. 추상적인 로고스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태초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하심에. 그한다는 게 뭡니까? 엄밀하게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하고 거한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쑥 같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을 보시면 1절이 이해가 좀 더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어쨌든 믿으면서도 다 알면서도 막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기억하시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장 1절 속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게 14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여기 1장 1절에 말씀이라는 자리에 전부 예수님이라고 해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요 첫 번째 거는 잘 읽는데 두 번째 거 봐서는 또 잊어먹는 분 계세요. 굉장히 빨리 잊어먹더라고요. 다시 부탁합니다. 말씀이 나오면 전부 뭐라고 읽어요? 예수님. 요거 1장 1절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알죠? 누가 이거 그렇게 안 읽었는지. 두 사람이 그렇게 했죠.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하여튼 목소리가요. 이 예수님이라고 넣으라 그랬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성경적으로 대답할 때 요 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학계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읽습니까? 말씀이라는 자리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1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요거는 전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 분이 요것도 말씀이라고 그러셨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뭐 자꾸 시비 걸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너무 모진 고생을 하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사람 몸을 입으셨어야 말았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오고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라. 왜 그렇게 사람 몸을 안 입으셔도 되는데 영원 전부터 자존하셔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제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1장 1절 말씀 믿으시나요? 예,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해 주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이런 것이 하나님과 같으시지만은 예수님은 또 다른 위격을, 펄슨, 대문자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제 3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우리 예수님도 그 성자 하나님도 함께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을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주러 오셨습니까? 생명 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뭡니까?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다 죽었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 인생들은요 정말 새까맣게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다 집어넣어놨는데도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버러지 형상이나 사람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안녕하세요 그리고 복 주세요 그리고 가서 복을 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하심에. 참 이 말이 좋은 겁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다르게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요.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교회에서 쓰여지는 용어들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쉬워 보이는 말이지만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합니까? How? 그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그럴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사람 쪽에서 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풀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예 하나님이 사람 몸을 뒤집어 입고 오셔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그거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피라는 한 단어가 등장하더라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단어 하나는 피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피 있는 제사들을 드리게 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피 있는 제사에 대한 상세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피가 가리워져야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피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라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다른 죄사함과 관계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또 다르게 보니까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려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땅에 왔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거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꼭 사람 몸을 입어야 됐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스펠송 중에 우리 찬양 드리는 중에 이 세상에 뭐예요?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사람 몸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야 되셨습니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라. 와서 그 생명은 빛인데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속에 거하는데 장막을 치고 함께 있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이 그 빛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두움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가장 이제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더라고요. 고집이 없으면 안 되죠. 고집은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불에 되지 않는 고집, 가장 큰 고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나가는 고집 그거더라고. 나는 죽은 뒤에 어디를 가도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참 무서운 고집입니다. 1986년도에 러시아 흑해 지역에서 배 두 대가 박치기를 해가지고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여름인데 배 두 대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흑해 지역은 그거는 뭐 겨울에는 깡깡 얼어 있는 데고 여름에도 거기는 뭐 얼음 비슷한 것들이 있고 막 아주 찬데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조사관들이 나와서 이제 그 두 배가 왜 이렇게 충돌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했더니 그 어떤 배에 이상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날씨가 안개가 정확하게 껴가지고 안개 때문에 배가 박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인재인 거 있죠. 인재. 무슨 인재입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배가 이제 저기서 쭉 오고 여기서도 쭉 가면 레이더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배가 서로 있는 거를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뿡뿡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신호도 보내고 우리가 가니까 당신이 조금 비껴줄래요? 당신이 오면 우리가 좀 비껴줄게요 이러면서 교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배의 캡틴 선장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센지 뿡뿡뿡뿡 우리가 가니까 비껴라고 막 하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내 배는 못 비끼겠다는 거지. 그런데 저 상대방의 배도 이 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선장이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고집이 굉장합니다. 비끼려면 너희가 비끼지 왜 우리가 비끼냐 그러고 뿡뿡뿡뿡 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동차나 이런 거는 샥 왔다가 휙휙 피하면 되지만은요. 배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죠? 배는 피하려고 그러면 원을 확 한참 돌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뿡뿡거리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둘이가 피하려고 그랬는데 늦었어. 그래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선장들의 아주 고집불통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그 고집불통이 뭐예요? 나 하나님 모르겠다고, 나 죽은 뒤에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고, 나 예수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고 주님을 모르겠다고 전도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만큼 큰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인가? 이 말씀은 예수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저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태고적부터 있은 것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분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분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도 알고 이건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고집불통, 최고의 고집불통들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그 고집불통 속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누가 전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전해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성령 하나님 존엄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엄교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내가 교회에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 쭉 내려가다 보면은 나의 모든 보배는 그 다음 뭐예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다음 뭐예요? 믿고 뛰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찬송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 다음 옛날 찬송, 아주 옛날 찬송, 날개 뛰어나가. 날개가 뭐예요? 뛰어나가. 그 참 은혜와 감격과 그게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다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지만 주님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고집불통 속에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그들은 도대체 누가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이 진리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누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누구예요? 내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내가. 오늘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건 저렇게 설명하건 심오하다, 단순하다, 간단하다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것을 못 믿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교회가 그 사람들하고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지금은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끽 해봐야 뭐 1세기 때는 1,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000명 정도 교인 되는데 이단들이 와서 갈기갈기 찢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그거로 처절하게 싸웠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 어떤 종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아주 고상하고 아주 거룩하고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판은 무슨 판가 하면요, 이럴 때 눈에 안 보이네. 또 안 외우셔도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이단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신은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은 껍데기지 사람 진짜 몸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예 육신을 안 입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종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 저랑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말씀 읽으면 죽어가는 한 육문은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그 친구 성품은 참 좋은데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인데 그래서 그가 그것을 믿고 죽음까지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열 사람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 생명을 그들도 받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오늘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주변에 예수 생명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잘 데려오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